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십시오. 몸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삶을 인간적인 악한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일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곧 방탕과 욕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술잔치와 역겨운 우상 숭배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방탕한 생활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자기들이 한 짓을 모두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까지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몸으로는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잘 다스려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각기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종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십시오.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은 사람답게 일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불길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도 기뻐서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받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살인자나 도둑이나 범죄자나 혹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심판이 시작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잔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Oh Lord my God When I in all 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여호수아기 제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보르노왕과 악사보왕과 북방 산간지방과 긴네르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로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동과 미스르 본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소를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겟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은 히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 더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버지께 배우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어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에 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내 살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내 살을 주겠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예수도를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신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8절에 라는 말씀을 육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들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에 반문하고 있음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순종의 자세로 주님께 오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죄의 절망에서 자신의 피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말씀 대신 자신의 삶 전체를 먹여 살게 하시는 진정한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이 되십니다. 세상의 최고의 음식이나 보약은 못 먹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넘치도록 믿음으로 먹고 영육이 건강하여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참고를 하시고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련하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41절 42절 말씀 중심으로 육신의 기준으로는 예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1절을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셨고 가르치셨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소화될 수 없는 음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불평을 표현하는 모습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서로 불평을 토하는 모습이 수군거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린다면 그런 행위는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42절에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문제는 예수기도의 육신의 부모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복음에 보는 대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지적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55절 상반절에 막노동꾼의 아들로 생각해서 태생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오늘 본문 42절 중간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평가를 대개 그 탄생에서 찾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곧 그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도는 더욱 그러함을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도 이해합니다.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의 표현이죠. 주님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의 도구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도의 진정한 부모가 아니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탄생의 진정한 신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하늘의 신비를 열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예수도의 육신적 부모를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하늘로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너무 맹목적인 것도 안 되겠지만 성경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만큼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구원의 예수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43절에서 46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예수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수군거림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증거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4절 상반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교훈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수 없고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동시적인 역사로 죄인을 부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의 순종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5절입니다. 인용된 내용은 사람이 예수도께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바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 편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6절인데 이미 우리는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독생하신 품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6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뵀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7절에서 51절 중심으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기보다는 영생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선언하시는 중요한 부분으로 주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7절이죠. 여기 믿음의 대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붙여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시는 내용도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들을 먹지 않고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먹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 이집트를 상징하는 이 세상을 탈출하여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없는 군중들이었기 때문에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49절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하늘이 주셔야 먹는 것이지만 육신의 양식은 육신을 살게 하는 것뿐이라는 가르치심이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0절이죠. 앞에서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셨지만 여기 요점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더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1절 상반절인데 이 보이는 지상세계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아무리 생체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였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떡 역시 육신의 기준의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들의 혼란을 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 중간에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도의 복음의 전체 역사와 그분의 교훈과 삶을 나의 것으로 먹으며 예수들을 매 주님의 날마다 기념함으로 먹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1절 하반절인데 주님의 생명의 교훈의 절정이지만 이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혼란을 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입니다. 육신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경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 된 인류를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몰랐을 것이고 영생과는 관련을 영원히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역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이 없이는 이 거저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생명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영생을 위해 주어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호흡과 삶과 역사와 모든 것을 다른 것을 조금도 섞지 않고 전체를 남김없이 먹어야 영생을 살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찮은 질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새나 동물이 그것을 건드렸거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차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처음부터 어떤 것이 항상 존재했다. 두 번째 가능성,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따른다면 최초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현상에는 인과 법칙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계속 추적하면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의 원인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최초의 원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 혹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엔트로피 이론으로 증명하러 갑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시계처럼 한번 탭을 감아놓자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려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심, 곧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동물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도덕심은 사람이 배운 도덕적 원리나 문화적 소양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덕성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의식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양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교육될 수 있고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양심의 요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양심 그 자체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도덕성은 도덕을 가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도덕적인 창조자만이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본질과 작용으로는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없고 형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선한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에게 이런 특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월적 지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것을 그린 사람이 있음을 알고 신문을 보면 발행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에는 반드시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부품들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시계가 존재하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지적 존재의 설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별자리가 어떻게 놓일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하는 초월적인 지적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자연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설명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손, 눈, 귀, 심장, 피 같은 인체의 신비를 살펴봐도 초월적인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마다 이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증거해 줍니다. 인간의 두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뇌를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수십억 개의 진공관과 어마어마한 양의 배선과 거대한 창고와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킬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아담한 머리에 맞춰져 있고 25와트라는 작은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흔들리는 입마다 쓰여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새겨져 있고 모든 돌에 조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귀납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사람이 이 세상의 원인에 대해 어떤 연역적 논증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귀결 역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대한 포스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진화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은 유신론에 대항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없이 하나나 혹은 몇 개의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아메바가 화학적 반응으로 생겨났고 이렇게 시작한 생명체가 세상의 온갖 식물과 동물로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에 남아있는 동식물의 흔적을 여러 정도로 유사점과 비교 연구해보면서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화론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진화론의 허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은 정확히 말하자면 진화 가설입니다. 여기서 가설의 가는 한자로 거짓가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화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 발생설입니다. 과학은 생명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이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옥수수 세포핵의 성분과 모양이 동일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배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자들 가운데 진화란 생명의 기원보다는 생명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과학이기 때문에 진화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건물이 그 기초보다 튼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한 이유로는 진화론의 일반적 이론에 따라 생명체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창조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창조 신화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다른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반성경적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의 문제로 연결고리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라는 것은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19세기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소를 연결고리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라마르크는 획득한 형질이 진화에 의해 미래 세대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후천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이론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식물과 동물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때로는 식물이나 동물의 속성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연변이가 대진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돌연변이나 기타 어떤 진화론의 이론도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의 세 번째 문제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진화가 실제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유사한 새와 동물 같은 생물에서는 생물학적 유사성과 차이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생물의 종과 종 사이의 변화, 곧 그들이 말하는 대진화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엄연히 서로 다른 종입니다. 생물의 진화를 증명하려면 이와 같은 종사의 대진화가 발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생물학 증거가 없습니다. 고양이과로 분류되는 같은 종사의 연관성과 새와 고양이처럼 서로 다른 종사의 연관성은 같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네 번째 문제는 단절고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인류와 영장류 사이의 단절고리를 묘사한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그림에 수많은 상상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단지 몇 개의 뼈를 갖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바원에는 자바강 유역에 흩어진 채로 발견된 두개골과 넓적다리 뼈와 몇 개의 치아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원에는 한 개의 치아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단절고리가 많이 있지만 단지 몇 개의 뼈들을 토대로 해서 그린 자바원인과 베이징원인의 그림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인류가 현대 인류와는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화석 증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류도 사람마다 그 신체적 구조나 외모가 다릅니다. 또 그 발견된 화석들을 살펴보면 호모사피엔스, 이것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호모사피엔스와 원숭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종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같은 생명체의 생물학적 구조 유사성을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하지만 이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생명체의 공통의 설계자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두 그림은 한 화가의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유사한 생명체는 곧 그 생명체들을 만든 한 창조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 곧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말합니다. 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원인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원인을 믿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대로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비과학적인 가설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생계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